안녕하십니까. 저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미 릴리이고 아까 브렛 목사님이 말하신 대로 저는 알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알파에 대해 정말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 사회와 교회가 아닌 세상을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대학도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중간에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알파 프로그램은 이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위해서 소박하고 정통에 대한 믿음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알파 프로그램이 2월 2월 16일에 시작하며 등록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침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례식에 참여하거나 시청한 경우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티나 첸과 레리 와이트과 함께 커뮤니티 그룹 리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부분의 성인 사역팀과 함께 예배 전후에 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벌써 202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새해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께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인내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의 계획은 인내심을 더 많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새해에 대해서 계획을 하십니까? 사회에서 봉사를 더 하고 싶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살을 빼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자신을 어떻게 하여 올립니까?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플라톤과 같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18세기의 임마누엘 칸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본질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생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100년 이내에 사람들은 권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하이겔은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권리의 철학. 이것은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메릴린 맥콜 아담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진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문학적 환경, 시간, 시대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책 끔찍한 악과 신의 선에서 그녀는 우리가 인간에게 악이 닥쳤을 때 신을 믿는 것 그리고 강력하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피조물이 가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악과의 약혼은 피조물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지금 이 낮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 피조물에 하나님 자신을 결합시켜 사람이 되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곤통 속에서 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은 고통을 견디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의 공생의 시작 곧 세례에서 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우리는 얼마 전 12월에 침례식을 가졌는데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은 침례를 신앙 여정의 다음 단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17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학원을 받으시고 공직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몇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통해 만질 수 없는 자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본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그의 완고한 도덕성과 종교성 때문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사케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놀라운 장소에서 놀라운 사람들과 어울리실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볼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을 요청한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이라는 특정한 곳으로 가셔서 특정한 사람인 요한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고 메시아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 때 요한은 14절에 주저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옵니까?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교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입니다. 모든 간극을 채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있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인 복음은 인간의 번영을 육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면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웰빙을 찾을 수 있습니다.